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지난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개도국은 산업과 경제 발전이 낙후된 국가를 말하는데요. 이 개도국이 선진국이 된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생겼습니다. 한국과 북한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죠.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던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겨우 나라를 꾸려나갔습니다. 당시 전쟁 고아가 넘쳐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기적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민주화를 달성하며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 높아진 국가의 위상만큼 전 세계의 인권과 환경 등의 문제에 있어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현재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정한 선진국 그룹바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일본을 포함해 총 31개 국가가 있는데요. 한국이 이들 나라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좁은 한반도에서 벗어나 세계와 교류하고 인민들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게 인권과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자력갱생과 사상통제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탈북민 정한을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의 화재 사고와 예방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를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Fly to the Sky가 부릅니다. Sea of Love.
저는 강원도 원산이 고향인 박은희입니다. 제가 바라본 대한민국,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 배움을 쉽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나의 모든 잠재력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인 소율입니다. 저는 한국이 정말 좋고 제가 일을 한 것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강도 만포시가 고향인 김혁철입니다.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쓰고 싶은 것, 행동하고 싶은 것을 아무 제한 없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정한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오랜만이세요.
지난달 말에 한국에서 그 한 대형 물류 창고죠. 네네. 물건 쌓아놓는 엄청난 화재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가 뭐 규모가 축구장 15개를 합쳐놓은 것만한 그 크기에다가 네. 2만 개 가까이 되는 상품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화재, 이게 불을 끄는 데만도 무려 6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하늘 씨도 보셨어요, 이 사고?
저도 그 뉴스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화재를 진압하는 와중에 이렇게 소방관 한 명도 순직했었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었고 그리고 뭐 엄청난 상품들이, 그러니까 돈을, 엄청난 그 돈이 날아간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했었고, 왜 났을까라는 그런 원인도 기사를 많이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랬군요. 이렇게 뭐, 사고 같은 거 북한에서는 뉴스에서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 사건 사고 그런 것들은 꼭 뉴스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사고를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 번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북한도 보니까요. 얼마 네. 전에 양강도 회산에서 가스 폭발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주택 20여 채가 타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지금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렇게 남북한에 계속 화재 사고가 들려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재 사고 예방을 주제로 좀 얘기를 네.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함께 듣고 오시죠.
북한의 접경 지역인 양강도 해산시에서 지난 3일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주민 1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대북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국경 경비대 초소장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휘발유에서 화재가 발생해 LPG 가스통으로 옮겨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폭발로 부근 연립주택에서 사용하던 LPG 가스통이 연쇄 폭발을 일으켜 주택 수십 채가 부서지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보도는 작년 8월 해산시 가스 연쇄 폭발 사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해산시에 연이어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만큼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하늘 씨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산림지 화재 사고를 경험하거나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는 학교 근처에서 한번 그 네. 하모니카 사택이라고 해가지고 그 쭉 한 일곱 사택이 붙어 있는 그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엄청난 불길에 그 사람들이 재산을 먼저 꺼내기보다 그 초상화를 네, 초상화를 막 꺼내고 그리고
또 생각나네요. 네, 네.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 집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네.
한 집에 화재가 나면 그 붙어 있는 집은 그냥 연달아서 다 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창문도 나무였고
네.
출입문도 나무고 굴뚝도 나무고
그렇죠.
그냥 활활 탔던 저도 이 화재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 화재 사고들이 사실 보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각자 그 동네에서 경험한 것만 하더라도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로 화재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그 장작을 아궁이로 부를 때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도 그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화재가 나는 것도 한두 번
아 부엌에서부터
네네네.
불이
그쵸.
시작이 되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뭐 실수로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잘못 던져가지고 뭐 이런 집단 같은 데 던져서 불이
시골에서
네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번지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무슨 연기가 잘 안 빠진다고 굴뚝
그쵸.
속에다가 대고 뭐, 예. 뭐 연기 빠지는 뭐 해본다고 이러다가 굴뚝에서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게 그 한국은 소방청 통계를 보면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4만 2천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중에 산림집 화재는 7,700건으로 약 18% 정도의 비율이고 이게 원인이 보통은 다 이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리를 하다가 또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서 불씨나 불꽃을 방치해서 이런 것들이 화재의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북한은 이런 통계조차도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죠?
맞아요.
문제는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북한에서는 산림집에서 불이 나면은 보통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집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한번 타면은 다 타게 돼 있고 그리고 땔나무라든가 이런 걸
네.
장작 같은 거 패가지고 이렇게 벽 같은 데 다 쌓아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면은 정말 끌 수 없을 정도로 큰 화재로 번지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집 자체가 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목재가. 그래서
네네.
그게 타면은 그냥 뭐 다 타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아파트 사시죠?
아니요. 저는 빌라에 삽니다.
아 빌라 살아요? 네. 혹시 집에 그 소화기 있나요?
네. 소화기가 그 구석에 하나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작은 불이 났을 때는 금방 이렇게 그 불을 제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꽤 있잖아요.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일단은 다양한 것들이 있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 소화기가 뭔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네, 소화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소화기가 그 작은 통 안에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 하얀 가루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네네. 저희가 그까진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하얀 가루 분말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불이 났을 때 그 꼭지를 딱 떼가지고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그 분말이 분사가 되면서 네네. 불을 끌 수 있게끔.
맞아요. 근데
이게 모든 집에 필수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거를 집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수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센서라고 해서 감지기입니다.
그쵸.
화재가 나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감지기가 화재를 인식해가지고 바로 그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물을 분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기 대응 단계에 있는 그런 화재 진압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이 나면은 한국에서는 불이 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혹시 길거리에서
그렇죠.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사이렌 울리면서 예. 예.
119 그 구조 대원들이 가가지고 불 끌어 막 차들이 많으니까 빨리 비켜달라고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 네. 북한에서도 혹시 이런 소방대원이나 이런 소방차 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예, 전 본 적 있어요.
그 어디서요?
소방대원들이 북한에는 119처럼 이렇게 따로 구조대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안전부 소속으로 이렇게 소방구조대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안전부 의경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경들이 네. 소방복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그 물 펌프로 이렇게
네.
화재를 진압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불이 워낙 세가지고 그렇게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물을 쏘는 걸 봤는데 좀 보면서 불이 무섭다라는 걸 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되게 희귀한 장면 보셨네.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소방대가 와가지고 불 끄는 건 다 동네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물바게트에다가 물 하는 건 봤지만
네네.
소방대가 하는 건 못 봤거든요.
아. 그 집은 그때 화재 났던 게 그 안전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차가 올 수 있었고 안 그랬으면 아마
안전부에서 가까운 옆 동네였군요.
예, 네, 바로 한 한 1km 반경 안에 있는 데여가지고
네.
바로 오더라고요.
네. 아 그랬군요. 한국에서 이렇게 그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놀라웠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그 화재가 나면 굉장히 빠르게 정말 한 제가 알기로 한 3분, 3, 4분 안에 차가 바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와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화재를 진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했었고 지역마다 동네마다 119 그 소방대가
네.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좀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소방서 대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장비들도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그쵸.
혹시 보셨어요? 그런
네,
장비죠?
저는 봤습니다. 봤는데 뒤에
예.
산소통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예.
그리고 또 당연히 그 차가 가면 물을 싣고 있는 그런
네.
차들도 따라오고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의 그 소방대원들이랑 한국의 소방대원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옷이 어떤 소재인지 알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불이 안 붙는 소재겠죠. 당연히.
아, 예. 그렇겠죠. 네.
네. 그 불 끄던 게 가까이 가가지고 불을 꺼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저 온몸을 그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몸을 또 그 옷으로 이렇게 싸고 그리고 소방호수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일단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장비가 참 중요한데 그런 장비들이 한국에는 정말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보니까 한국은 이렇게 다 가스로 밥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하늘 씨는 집에서 나갈 때 그 가스를 꼭꼭 차단을 잘 하나요? 어떤 편이에요?
저는 네, 차단을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가끔
네.
실수로
네.
가스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실수로 나온다고 가스가 나온다고요?
제가 끄지 않아가지고.
아, 가스를 네. 끄지 않아서.
네, 끊어지지 않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삑삑 나요.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뭐가 잘못됐지 하고 계속 찾아봤는데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그 가스 쪽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가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밸브를 잠가놓고.
맞아요.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가스가 새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스 그를 켜는 이 스위치가 살짝만 돌아가져 네네. 있어도 소리 나게
맞아요.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 시골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스를 켜놓고 깜빡하는 경우가 그쵸, 정말 그쵸. 많이 있대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스불을 몇 분 이상 그게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알아서 자동으로 차단되게끔 시골 지역은 그걸 다 설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능도 있군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네. 쪽에서는.
오, 신기하네요. 오늘 그 부분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죠. 네. 그 하늘 씨는 좀 이렇게 평소에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건 좀 꼭 신경 쓴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딱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진짜 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네. 것 같아요. 이게 네.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이렇게 좀 워낙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히 화재를 겪거나 이런 거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다행이에요. 북한에서 살았더라면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쵸, 북한에서는 뭐 당연히 신경을
네,
쓰고 살아야죠.
네. 맞아요. 북한은 늘 뭐 불조심하고 네. 근데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화재나 사고는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북한과 한국의 이 그 상황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 사고, 가스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난다는 건 그 분명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유도 좀 잘 파악을 하고 그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런 좀 안전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북한 당국이 뭘 해주진 않을 테니까 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북한 주민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정말 철저히 안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국의 그 화재 사고와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하늘 씨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하늘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무진의 노래예요. 신호등.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네.
중국의 경제에 대한 부분만 지금 살펴보더라도 참
그러네요.
양이 방대한데요.
그러네요.
오늘은 경제 중에서도 또 특별히 짚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중국 경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가운데 알리바바라는 기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알리바바의 네. 지배인이라고 볼 수 있죠. 회장 마윈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배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익숙하면서 낯선 그런
아,
말이네요. 아니, 지난 시간에 네. 그 중국의 되게 큰 기업, 세계적인
그렇죠.
기업은 대부분 다 국영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알리바바는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알리바바는 개인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라고
그럼에도
봐야 되겠죠? 불구하고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그렇죠.
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알리바바 혹시 들어본 적 있죠? 북한에서도 알리바바 들어봤죠.
북한에서는 아니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알리바바라는 말이 없나요, 혹시?
네, 못 들어봤어요, 저는.
오, 그러네요.
네.
이게 알리바바라는 건 아마 전 세계 웬만한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네.
이야기?
아, 만화책.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네. 이름이 알리바바예요.
아, 그렇군요.
알리바바는 사람 이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저는 그 만화를 못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이제 만화라기보다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땅이죠.
네.
거기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천일 일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일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할 수 있으면 그럼 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뽑아놓은 건데 이걸 일명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
그 이야기가 지금 수백 개입니다. 뭐 근데 그 중에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흥부놀부하고 약간 비슷한데 옛날에 욕심 많고 부유한 형이 있었고 착하고 가난한 동생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알리바바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던 길에 아주 우연히 도둑대가 보물을 숨겨둔 동굴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네.
조용히 보고 있다가 그 동굴의 문을 여는 주문. 도둑이 그 네. 동굴 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했게요? 문이 열리는 주문을 외워요.
열려라 참깨야?
그렇죠. 그게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이에요. 열려라 참깨.
아.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린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둑들이 거기다 도둑을 잔뜩 훔쳐다가 그 동굴에 놓고 이제 네네. 나가잖아요.
네.
몰래 들어가서 열려라 참깨 하고 들어가 봤더니 가득한 거예요.
금은보화가.
금은보화가. 네. 그래서 이걸 일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형한테도 얘기를 해줬겠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 도둑 동굴에 갔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오는 동안에 너무 그 금은보화에 눈이 멀어가지고 잃어버렸어요. 주문을.
아, 주문을 잃어버렸거든요.
네, 주문을 문을... 잃어버렸고 나오지를 못해요.
아...
그래서 도둑들에게 들켜가지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어머나.
자, 근데 문제는 네. 그 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도둑들이 알게 됐어요. 이 동굴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 동굴의 문을 여는 주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가 알리바바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도둑의 두목이 기름장수로 변신해가지고 동생 집에 찾아옵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동생과 식사를 하고 기름장수니까 기름 항아리들이 잔뜩 있잖아요.
네.
그 속에는 도둑의 부하들이 잔뜩 들어있는 기름 항아리가 밖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와 술을 먹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네.
알리바바를 죽이려고. 근데 다행히도 알리바바의 여종, 여성 하인이죠.
네.
카흐라마나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지만 도둑들의 계략을 알아차린 거예요. 단박에.
네.
가지고 그 도둑들이 숨어있는 항아리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막 부어가지고 도둑들이 다 죽어요.
어머나.
그리고 알리바바와 식사를 하고 있던 두목 앞에서는 그 방에 가가지고 막 칼춤을 추다가 갑자기 그 칼로 두목까지 목을 내리쳐 죽입니다. 대단한 여성 하인이죠. 그 덕분에 알리바바는 목숨을 건지고 동굴 속의 보물들까지 가져와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아.
착하고 지혜로운 주인공 알리바바에 대한 이야기죠.
착하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이 많았군요.
그 알리바바 네. 그 주인공 이름을 기업
이 회사 이름으로 따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못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듣다
들어봤죠?
보니까
열려라 참깨.
예, 들어본 얘기네요.
네네네. 그래서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상점입니다. 온라인 상점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인터넷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직접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인터넷으로 집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돈도 집에서 지불하고
네.
대신 그 물건은 그 회사가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네.
바로 이것이 인터넷 온라인 상점인데요.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상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알리바바의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에 투자도 하고
네.
알리바바가 돈을 많이 벌면 그중에 일부를 자신이 배당받을 수도 있는 이런 네. 회사인데 본사는 중국 항저우시에 있습니다.
네, 이 알리바바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온라인 상점인 건데 여기에서 뭐 안 파는 물건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온라인 상점,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는 모두 세 개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업 이름을 그대로 따서 운영하는 온라인 상점 알리바바입니다.
네.
이 알리바바에서는 기업과 기업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어떤 부품을 살 때
네.
굉장히 다량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런 거. 이렇게 다량으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기업과 기업 사이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점이 알리바바고요.
네.
두 번째 온라인 상점은 중소기업, 작은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겁니다. 개인이 사는
네네.
거. 이런 걸 중개해주는 온라인 상점도 있습니다. 이 이름은 타오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점은 중국 또는 전 세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도 있습니다. 이름은 티몰 이렇게 영어로 붙여놨는데 이것은 부유층 대상에 고급 명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개의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유층 대상이라서 그랬군요. 티몰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티몰, 네. 타오바오, 알리바바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알리바바는 중국을 대표하면서도 또 세계적인 기업인 그렇죠. 건데 이게 1년에 벌어들이는 그 금액이 엄청날
금액은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서 네. 이게 집계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일단 현재 중국 국내에서만 이 네. 온라인 거래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80%는 알리바바와 아까 말한 그 세 개의 상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의 80%는 이 알리바바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80%요?
네네네.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소포, 네. 물건을 주고받는 거. 아, 이것의 소포, 70%는 네. 또 알리바바 때문에 소포를 주고받게 됩니다. 아까 물건을 직접 배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소포 또는 택배라고 하죠. 집에까지 배송해주는 이것의 네. 70%가 이 알리바바에서 거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를 통한 이 거래는 중국 국내 총 생산의 한 2%에서 3% 규모.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미국 증권시장에 처음으로 상정됐는데요. 알리바바의 기업가치는 지금 현재 1,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긴 뭐 중국 사람들만 사더라도 그게
그러네요.
13억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그 기업도 워낙 뭐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유명하지만 이 알리바바의 창업주도 워낙 또 네.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인이잖아요.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만든 사람은 마 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영어 선생님 하던 사람이에요. 직원 17명하고 처음으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때 당시 마윈은 1997년이면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한 20년 전 더
그렇죠.
됐잖아요.
20년도 더 됐죠.
그때 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게 중국에는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마윈이 어느 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는데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인터넷에서 사고 판다고 해. 외국에서는 우리 중국도 그런 시대가 열릴 거야. 중국에서는 그걸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대인데 마윈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당시 그럼 한국은 이런 인터넷
한국도 그게 막 시작하던 내지는 잘 시작이 제대로 안 되던 안 때이기도
되던
합니다.
때였었군요. 네.
그때 아무튼 창업 초기였는데 네. 그걸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용기 있게 시작한 건데 안타깝게도 창업 초기에는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상점을 했는데 네. 거기 통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누구든 그게 가능해?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에이. 그래서 곧 망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오늘날 중국 최고 그리고 세계적인 온라인 상점 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다는 게 참 너무나도 뭐 엄청난 그렇죠. 일처럼 느껴지는데 엄청난 그 성공 스토리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네네. 이 사업을 키우게 된 계기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공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면 전문가들은 크게 둘로 봅니다. 하나는 역시 이 기업을 만든 마윈이라는 걸출한 인물 때문에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거 하고 하나는 전략이 주요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당시만 해도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임금이 싼 노동자들이 만든 비교적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에서 만든 기업들의 물건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막 등장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고 팔아보겠다. 이것이 전략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었는데 시간이 약간 빨랐던 것이죠. 약간. 근데 어쨌든 이 마윈의 전략은 주요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이 사업은 결국 적중했고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이 온라인 기업이 국제적으로 있긴 있었어요. 미국의 이베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네.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중국도 바로 이 이베이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런 문화가 아까 별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가 중국에서 성공을 못하고 결국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실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 기회가... 최고의 온라인 상점인 이베이도 실패 안 준 거.
예.
거기에서 알리바바는 이베이의 실패를 뒤따르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버리게 됩니다. 어쨌든 영어 교사 출신인 마윈의 결단력과 기업가로서의 능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 결국 이걸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인이란 인물을 어떤 인물인지 좀 보여주는 사례들이 몇 개가 네. 있다면서요.
아까 이제 영어 교사 출신이라는 거 얘기했겠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인터넷 기업이잖아요. 네, 컴퓨터로 네. 물건 작업하니까 네. 마인은 컴퓨터 기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 영어 문학 선생님이니까요.
영어 네. 선생님이에요. 전공자가 아니에요. 또 젊었을 때는 직장이 없어가지고 KFC 매장의 매니저. KFC라는 게 햄버거 팔고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고기 겹빵.
맞아. 그럼 고기 겹빵 팔고 이런 데에서 네. 매니저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군데 원서를 냈는데 모두 거절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다 할 게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영어 강사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 오면 그 가이드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갔습니다. 당시 한 달 수입은 12달러. 가난한 영어 선생님에 불과했던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넷 사업을 90년대 말부터 시작하면서 했는데 부모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마윈도 배우처럼 연기가 뛰어난 게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포브스지가 소개한 마윈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냐면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곱슬머리, 162cm의 작은 키, 몸무게는 4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얼굴 표정은 개구장이처럼 이를 드러내면서 천진만만하게 웃는 소년 같다 이렇게 묘사할 정도인데 이 묘사만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키 작고 약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볼품없는 외모입니다. 네, 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거대한 기업을 성공하게 하거든요.
네.
호텔에 취직하려다가 외모 때문에 실제 떨어진 일도 있습니다. 마윈 스스로도 자기를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쩍 마르고 못생겼다. 수학 수능 시험에서 나는 1점밖에 못 받았다. 머리도 안 좋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나 마윈의 통찰력과 결단력, 특히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은 탁월한데요. 재미는 이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잠시 대외무역부에서 근무하던 중에 우연히 한 외국인에게 만리장성 안내를 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 야후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기업인데 이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가이드하게 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을 가이드하게 됐네요.
그래서 관광 가이드를 네. 하면서 제리 양하고 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리바바가 그 제리 양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합니다. 10억 달러 투자 받았어요. 2004년에. 네.
이야,
그리고 두 번째. 네. 당시 일본에서 인터넷 기업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손정희라고 하는 회장이 이끌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손정희 회장한테 또 2천만 달러를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다 망해가기 직전에 손정희 회장을 만난 거예요.
네.
만나가서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겠습니다.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네. 했는데, 2천만 달러 투자 받았어요. 재밌는 것은 마윈이 손정희 회장을 설득하는데 단 6분 걸렸습니다. 6분 만에 2천만 달러를 투자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엄청난 달변가였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영어를 잘했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분이 영어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 미국의 그런 이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면
맞습니다.
좀
지금 세계화 시대죠. 기업을 해도 세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쓰는 국제어 공통어
맞아요.
영어입니다.
영어가 그래서 됐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네. 우리 젊은 10대 분들 꿈이 크신 분들 있다면 꼭 영어 하십시오.
꼭 영어를 하셔야 돼요. 네. 진짜.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기업이 맞는 게 미국에서도 투자받고 일본에서도 투자받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열심히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가나 투자가들 이 손정희 회장도 대단한 분일 텐데 6분 만에 투자에 설득했다고 하면 이 설득의 비결이 뭔가요?
일단은
회장의.
대단한 달변가래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는 공부 못한다 이렇게 겸손을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단한 달변가로 유명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비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윈의 어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가 남긴 말들을
네.
책으로 묶어서 네.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읽고
약간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죠.
네.
뭐 북한에는 교시가 있다면
네, 여기는 어록.
전 세계 젊은이들은 마윈의 어록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개 한 두세 가지 소개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부모님이 물려준 돈이 없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말도 해주고요.
네.
가난한 것은 야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큰 꿈, 이게 야망이죠. 큰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 네. 많이 했고요. 정말 통찰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시대는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런 확신이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그리고 네. 확신이 한번 들잖아요. 어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네.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고 싶게 만드는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특이한 능력이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아, 오늘 이 시간 들으면서 진짜 저도 그렇고 또 듣고 네. 계신 북한의 청년분들도 뭔가 마음속에 불끈불끈 그런 희망이나 또 어떤 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 방송을 듣는 들어요.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네. 자신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세계적인 온라인 상점 알리바바와 창업자 마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페이지의 노래예요. 단심가.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배려 북한에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 말은 참 맞지 않습니다. 수령과 간부들은 인민들 위해 군림하고 고압적으로 말을 합니다. 관료주의, 세도주의가 매우 심하죠. 정말 인민을 위한다면 말과 행동에서 존중과 배려가 느껴져야 합니다. 아래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장편소설 대지로 1933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 펄 벅 여사가 1960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녀는 일행과 함께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경상북도 경주의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었죠. 달구지에는 가벼운 집단이 조금 실려 있었고 농부는 자기 지게에 따로 집단을 지고 있었습니다. 펄벅 여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가 끄는 달구지가 있는데 왜 사람이 짐을 지고 가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볼만한 광경이었죠. 의문이 생긴 펄벅 여사는 통역에게 농부에게 가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통역이 펄벅 여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소달구지가 있는데 왜 짐을 싣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가십니까? 농부가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일을 했지만 이놈도 온종일 힘들게 일했으니 짐을 나누어 지고 가야지요. 통역이 펄벅 여사에게 농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펄벅 여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봤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예전 농부들은 소를 가족처럼 대해서 한국의 농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외국 작가의 눈에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 배려했던 한국 농민의 모습. 펄북 여선은 고국으로 돌아간 뒤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